저는 그 미국에 와서 좀 되게 신기한 스포츠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그 미국 풋볼. 한국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경기예요. 남자들이 쫙 붙는 타이즈 입고 헬멧 쓰고 막 뛰어다니면서 머리로 막 박고 이런 아주 좀 이게 짐승인지 사람인지 하는 듯한 그런 스포츠. 근데 이 스포츠가 막 열광을 하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잖아요. 심지어는 그거 그 풋볼 그 메인 경기 있을 때는 뭐 사람들이 뭐 그냥 다 모여가지고 그걸 갖다가 뭐라죠? 슈퍼볼, 그죠? 볼이 크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큰 볼인가요? 하여간 그렇게 다 모여가지고 그걸 다 본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파퓰러한 거예요. 근데 이게 룰을 모르고 보면 이게 무슨 재미가 있는지를 뛰어갔다 왔다 뛰어갔다 왔다. 근데 이거 그 조금 이렇게 보면 재밌잖아요. 저 처음에 와가지고 그 풋볼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나도 좀 보고 싶어서 그 뭐죠 룰을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찾아봐서 이게 뭐 어떻게 이기나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근데 들어보니까 이 그 아메리칸 풋볼이 가장 미국적인 경기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평가해 놓은 분들이 이게 그 마치 서부 개척 시대 때 막 달려가서 말뚝을 꼽으면 이게 내 땅 되는 것처럼 아주 진취적으로 달려가서 어떤 자기의 영역을 차지하는 아주 세속적이고 욕망을 표현하는 그런 경기 중에 하나죠. 그래서 달려가서 상대방의 어깨를 치든지 상대방을 막 누르고 이러면서 땅을 차지해 나가서 결국 그 땅 상대방에 있는 땅까지 다 쳐들어가면 이게 이기는 경기예요. 근데 그 경기에서 한 팀이 이기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있어야 되는 행동이 있는데 그게 특이하게도 이제 경기를 이렇게 하면 다 아시겠지만 그 쿼터백이 공을 갖고 있고 띠박질 잘하는 사람이 앞으로 막 뛰어가면 딱 기다렸다가 그 띠박질 잘하는 사람한테 이 공을 정확히 던져서 그 사람이 받고 또 막 띠박질해서 끝까지 가면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던지는 사람이 제대로 던지면 제대로 받으니까 상대방 팀들은 이 던지는 사람이 제대로 못 던지게 그래서 얼른 달려가서 못 던지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편은 이 던지는 사람이 잘 던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쪽 앞에 비만 이 충만한 분들이 앞에 쫙 서가지고 막 몸으로 머리로 이 사람을 보호하잖아요. 이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잘 던지게 하기 위해서 저쪽에 달려오면 막 머리로 박고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더 놀라운 것은 한 사람이 공을 잡아서 막 뛰면 상대편이 그 뛰는 사람을 잡으면 이제 이 사람이 더 못 달리니까 이 우리 편이 잘 달리기 하기 위해서 자기네 편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막 달려가는 그 상대편 우리의 볼 잡은 사람을 잡아내려고 하는 그 상대편에게 어떻게 하죠? 자기가 몸을 날려가지고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공 달리는 사람이 막 달려가지고 공을 넣는데 자기 이름은 나오지도 않아. 근데 뛰어가는데 뒤에서 쾅 박아가지고 이 사람을 넘어뜨려서 우리 편 공 달리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경기가 분명히 매우 탐욕적인 경기인데 그 탐욕적인 경기 안에 그 경기를 승리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희생이 희생. 참 놀랍죠? 오늘 본문은 적어도 그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 봐야 본문이 뭘 말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다시 볼까요? 오늘 본문은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 스데반이 죽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누가 핵심 멤버냐면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핵심 멤버예요. 그런데 이 핵심 멤버가 12명의 그 제자들이 처음에는 모든 일을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든 일을 다 하다 보니까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앞에서 그 뭐죠? 그 사도들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하는 사람들은 뒤로 물러서서 이제 기도하고 설교하고 이런 것만 좀 하자. 그리고 집중적으로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 7명을 뽑았어요. 그 사람들이 집사님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여기 교회 집사님들 그 명칭이 놀라운 걸 아셔야 됩니다. 집사는 권사 되기 전, 집사는 장로 되기 전, 그게 아니에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전사 같은 일곱 명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바깥에, 교회 바깥에 사람들이 보면 저 교회 안에 사도들은 약간 원로원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냥 앉아갖고 뒤에 숨어 있고. 그 성도들 안에서 막 그 성도들을 이끌고 나가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 안에서 희생하고 막 그 이런 장수 같은 역할을 누가 했냐면 집사님들이 했어요. 근데 그 일곱 명의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일곱 명의 집사님 중에서 그래도 가장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님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제가 재작년에 그 제가 성지순례 세 번 갔었는데 재작년에 성지순례 갔다 왔던 한 친구가 저에게 전해주는데 자기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놀라운 걸 알았다는 거예요. 뭘 놀라운 걸 알았냐 그랬더니 그 유대인 학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 스데반하고 바울이 같은 가말리엘 문하에 있었대요. 그래서 저는 그 신약을 공부할 때 바울 신학이 스데반의 설교를 못 넘어선다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바울이 스데반이 죽을 때 보고 그 설교를 듣고 감화를 받아서 평생 그 설교의 프레임으로 구약 성경을 봤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스데반이 바울과 똑같이 같은 스승에서 자란 탁월한 유대인 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곱 명의 제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그 일곱 명의 집사님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스데반은 수제자 리더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장군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 주변에 전략을 짜는 12명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전투에 나가면 칼을 들고 싸워 나가는 위대한 전사들이 있는데 그 전사 중에 탑 전사가 누구냐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많은 사람들 앞에 탁 서서 당당하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가 보통이 아니라 당대 최고의 학자에게 배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에 사람들이 다 눌립니다. 전쟁의 형세로 봐요. 여러분, 전쟁의 형세로 상대방 적들이 쫙 있는데 이쪽 장수가 골리앗 같은 장수가 탁 나타나서 다 덤벼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 기가 죽었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멋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스데반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모인 데서 딱 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으로부터 논증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메인 장군이 적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한 거죠. 근데 너무 웃긴 거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거 듣고 신경질 난다고 돌을 던졌는데 맞아서 죽어버렸어요. 누가 죽는 거죠? 그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다고 믿는 그 예수님, 천지의 왕이신 예수님의 첫 번째 장군이 돌맞아 죽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너무나 절망적인 장면이죠. 이 장면이. 게다가 이 그 스데반이 죽자마자 복음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전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냥 스데반이 좀 참았으면 괜찮은데 괜히 설교를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으로도 굉장히 비참한 장면이고 또 거기다가 예루살렘 안에 복음을 전하는 길이 다 막혀버렸으니까 교회 입장에서도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절망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너무 희한한 거는 지금 분명한 팩트는 스데반이 돌맞아 죽고 있고 그것이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전혀 절망적이지 않게 기록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요. 그래서 뭘 봤죠?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그 다음에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누구를 보죠?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용서의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들에게는 뭐 그냥 이런 장면인가. 그런데 이게 고대 로마의 그 컬처, 문화로 보면 이런 거예요. 전쟁으로 나갔던, 전장하러 나갔던 장군이 나가서 전쟁을 잘 해갖고 군인이 승리를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승리하는 군대 장군이 앞에 서고 뒤에 자기와 싸웠던 장수들이 막 따라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장수들이 막 따라오는데 그 장수들이 어땠을까요? 말끔하고 깨끗하고 그러지 않았겠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전쟁에 나서 부상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먼지구덩이가 되고. 근데 쫙 서요. 그러면 그 장군이 탁 왕을 아련하면 왕이 딱 나와요. 그러면 장수가 승리한 장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들어오면 왕이 고개를 들러. 그러면 이 장수가 고개를 쫙 들어요. 그러면 그 왕을 아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거기서 쫙 일어서요. 그리고 물어봐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 장수가 저 뒤에 따라오는 수많은 포로들을 저에게 종으로 주시옵소서. 그러면 유노하노라. 이게 그 로마 시대 때 하나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테반이 죽는 장면을 누가는 자기의 독자들인 로마 곳곳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스테반이 죽는 장면을 마치 승리하고 온 왕이 승리하고 온 장군이 왕을 아련하고 왕에게 그 전리품을 갖는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그려나가요.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이걸 보면서 좀 그렇게 측은하게 안 보인, 절망적으로 안 보이도록 그려요. 왜 그랬을까? 왜 누가는 이런 그림으로 그렸을까? 누가가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누가가 가지고 있는 구약의 한 컨셉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슨 컨셉이냐? 이사야 53장의 이야기예요. 이사야는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걸출한 선지자예요. 이사야야말로 선지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대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가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 많은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사야 당대의 예언과 미래에 대한 예언을 상당히 많이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 이사야가 예언한 예언 하나하나가 유대교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됐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한 수많은 예언 중에 유대인들 전체가 이해하지 못할 예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이사야 53장이에요. 유대인들은 뭘 그리고 있었냐면은 지금 나라가 점점 막 절망스러워 가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이런 소망이 싹트기 시작해서 우리나라를 좀 회복할 사람이 누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열망이 막 생기면서 모세오경에 있었던 그런 몇몇 성경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같은 새로운 지도자 혹은 다윗 시대 때 다윗이 받은 비전 중에서 다윗과 같은 어떤 새로운 걸출한 지도자가 나타날 걸 소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선지 시대에는 이 소망이 메시아 사상, 어떤 하나님이 보내주신 특별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다스리고 이 다스리는 왕이 오면 그날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돼요. 그런 소망의 그 마음이 모두 다가 있는 그때에 이사야가 나타나서 예언을 하는데 어떻게 예언을 하는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2장 이사야서 5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 딱 사람들이 오! 지금 이건 메시아 얘기하는구나. 내 종이 형통하고 받들어 높여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야. 놀랍다. 근데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하나님의 메시아는 분명히 나라를 다스리고 승리할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냥 보기에 상하고 뭔가 깨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이사야 52장 15절부터 이제 이사야 53장 예언 모두가 다 뭐냐면은 그는 뭐 깨졌고 그 다음에 뭐 맞았고 보기에 안 좋고 뭐 찌질하고 막 이런 표현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53장 9절 이사야 53장 9절 읽어보죠. 읽어보죠.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이 사람 잘못 안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자, 장수가 있는데 이 우리를 다 이끌 메시아가 있는데 이 메시아가 올 때부터 좀 찌질하게 보이다가 계속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저리 터지고 이리 터지고 하다가 결국 죽었어요. 그럼 모든 사람이 생각해요. 죽었으니까 이 장수가 승량했나요? 패배했나요? 남의 장수에게는 관심이 없나요? 이 죽은 장수가 승리했나요? 패배했나요? 패배했죠. 분명히 패배했죠. 근데 53장 12절에는 너무나 이상한 말이 나와요.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뭐를 나눠요? 탈취물을 나눈다. 잘 들어보세요. 죽었어. 그러면 진 거예요. 애들 싸우다 코피 나면 누가 이긴 거예요? 코피 낸 애가 이긴 거예요. 근데 분명히 모든 사람이 이게 진 거다. 죽었으니까 진 거다. 근데 이 진 자가 뭘 나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탈취물을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탈취물은 누가 나눠요? 승리한 자가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말해요. 진 자가, 죽은 자가, 패배한 것 같은 자가 탈취물을 나누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무도 이걸 이해를 못해요. 만약에 진 자가, 지금 죽은 자가 탈취물을 나눈다면 이제까지 그가 탁 때리면 탁 맞았는데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맞아서 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맞는 게 이기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권투 경기가 있는데 몇 대 때려서 넘어뜨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누가 많이 맞았느냐로 승리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이게 탈취물을 어? 이게 이긴 거면 탈취물 그 전에 이 사람이 당했던 건 다 뭐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없고 특별히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잖아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마차 타고 가다가 이게 성경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차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으면 웬만한 것도 이해가 안 돼. 멀미 나서. 그렇죠? 근데 더군다나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는데 빌립이 나타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가 안 돼서 유대인들 모두가 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는 걸 보여준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예요? 지금 이사야 예언과 딱 맞는 분이 한 분 나타났어요. 야, 그게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실제로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서 나타난 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태어날 때는 이분이 메시아답게 메시아라는 증거를 너무너무 많이 갖고 있었어요. 보세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조건 1. 왕족 메시아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그가 행한 많은 기적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이게 뭐가 신적인 존재예요. 게다가 예수님은 가르치는 데 있어서 탁월하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유대인들이 많이 의문을 가졌던 수많은 성경 말씀을 깨닫게 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혹은 메시아인 것이 확실한 거죠. 근데 그러면 뭔가 구약의 위대한 사람들이 구약의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뭐 위대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너무 허무하게 죽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예수가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는지 모르는데 허무하게 죽는 걸 보니 뭐예요? 아니었구나. 죽은 거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증거였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을 하셨어요. 3일 후에 부활을 한 것을 보니까 이게 멘붕이 온 거예요. 왜 멘붕이 왔어요? 그러면 죽으신 것이 패한 게 아니었구나. 이게 뭔가 승리의 과정 중에 하나였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죽음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나? 십자가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었나?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중에 한 구절이 뭐냐? 다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것은 폐의를 다 했다, 그런 뜻이 있다. 혹은 이제 내가 내게 주어진 소명을 완성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활을 하고 나니까 십자가의 컬러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죽어서 분명히 절망의 사건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자체가 다 이룬 것이구나,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 뭘 이루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다 이루셨죠? 아니, 전쟁의 개념에서 보면 지금 이게 전쟁을 배경으로 하잖아요. 탈취물을 나눈다. 그러면 이사야의 개념, 전쟁의 개념에서 보면 예수님은 어떤 승리를 했고 뭘 이루었을까? 그냥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고, 이거는 제사 제도에 관한 배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폐의를 다 주셨다, 그러면 이거는 약간 상, 장사 개념에서 십자가의 개념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의 개념에서 예수님은 뭘 이기셨죠? 그 대답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다 찾으셨나요? 네, 히브리서를 구약에서 찾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히브리서는 구약에 있지 않다. 히브리서는 신약 뒤쪽에 있다. 자, 찾아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이라는 통로, 모든 사람이 패배, 절망이라고 본 그 통로로 그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던 마귀를 멸한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이 승리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 컨셉으로 누가는 스데반의 죽음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분명히 스데반의 모습이 비참하게 깨지고 죽어갔는데, 그러나 그 스데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투영해보면 그는 결코 패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스데반이 돌맞아 죽음으로 승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죽음으로 중단됩니다. 근데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중단되니까 사마리아로, 유대로 퍼져나갑니다. 이건 마치 장수가 패했으면 그냥 어때요? 전쟁이 끝나요.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음 도시로 넘어간다는 건 이 전쟁을 이겼다는 증거예요. 사도행전은 지금 스데반의 죽음이, 스데반 자신으로는 죽은 걸로 보이지만 그게 패배가 아니라 사마리아로 가는 승리에, 승리하고 사마리아 다음 격전지로 가는 과정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개념이 이때까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런 일반적인 컨셉, 특별히 로마의 컨셉을 뒤집어서 지금 스데반이라는 하나님의 종이 죽음을 새로운 각도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스데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을 읽는 수많은 초대교인 성도들이 수많은 핍박과 절망과 순교 가운데 있었는데 순교당하고 있는 나, 절망하고 있는 나, 나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고 무엇을 견지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자기가 핍박받는 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대 맞았어. 우씨, 힘이 있으면 한 대 때릴 텐데. 그게 아니라 한 대 맞았어. 1점. 또 맞았어. 2점. 죽었어. 와, 내가 이겼어. 이런 개념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갑자기 만들어낸 것도, 누가가 갑자기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이건 전체 성경이 흐르는 개념이에요. 성경은 무엇이 승리냐? 죽음이 승리라고 계속 가리켜요. 여러분, 아담이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요. 근데 이놈의 자식들이 둘이 싸우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담이 아들만 둘 낳아서 싸운 것 같아. 제가 아들만 둘 키워보니까 맨날 싸워. 이것들이 싸우면 그냥 싸웠으면 되는데 치고받고 싸우다 죽었네. 하나가 누가 쳤느냐? 가인, 형님이 쳤어. 누가 맞았느냐? 아벨이 맞았어. 누가 죽었죠? 아벨이 죽었어.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가인이 이긴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더라 끝.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벨 대신 셋을 주셨더라, 셋으로 계보를 이어요. 누가 이긴 거죠? 누가 이겼어요? 때린 가인의 족보는 서서히 사라져가고 맞은 아벨의 계보가 계속 이어져요. 누가 이긴 거예요? 아벨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 표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표현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야곱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 이제 형님한테 사기 쳐먹고 도망가다가 어느 날 저 외삼촌 집에서 또 거기 붙어 먹다가 또 거기서 또 사기치고, 이게 한번 사기치던 사람 버릇이 안 없어져요. 사기꾼 조심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안 없어져. 제가 그 군대를 교도소 지키는 걸 했거든요. 사기꾼은요 계속 진화해요. 네. 그래서 폭력과 마찬가지로 사기는 몸 안에 있는 죄야. 계속 있는, 그냥 평범하게 말했는데 상대방은 사기가 되는 그런 막 참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안 변해. 근데 그 외삼촌 집에서 도망 나왔는데 아이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 만났다고 형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형님이 군대를 400명이나 끌고 온다는 거예요. 이제 완전 죽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밤에 강가에서 자다가 꿈에 천사와 씨름을 하죠.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꿈꾸는데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은 거죠, 이분이. 그래서 막 천사랑 씨름해. 근데 이 야곱이 악착 같으니까 이 천사하고 꿈에서도 안 지는 거예요. 참 악한 사람은 꿈에도 악하. 꿈도 악한 꿈 꾸고 이 야곱이 안 지는 거예요.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싸우는 이 그 상대가 새벽녘이 되니까 나 가야 되겠다. 그 야곱이 안 됩니다. 싸우니까 이 상대방이 어떡하죠? 일격을 가요. 이때까지 봐주다가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일격을 탁 가했더니 뼈가 부러져 버렸네. 여러분, 레슬링 경기에서 뼈가 부러지면 지는 겁니다. 그죠? 야곱이 질질 끌려다녀. 그리고 야곱이 말해요. 저 축복 좀 해주실래요? 이거 무슨 뜻이죠? 여러분, 전쟁해 갖고 내가 이겼는데 진 사람한테 저 축복 좀 해주세요. 이런 경우는 없어요. 지금 야곱이 뭐냐면 맞아갖고 이제 내가, 당신 나보다 힘 세요. 그 나한테 축복 좀 해주세요. 그런 야곱에게 상대방이 해준 말이 뭐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어. 야곱이 이때까지는 속여 먹어서 뭐 장자권도 따내고 뭐 그냥 다 이겼어. 하나님 그때는 한 번도 이스라엘이라고 안 불렀어. 근데 하나님하고 딱 싸우고 완전히 져가지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겼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기는 것은 죽는 것이야. 이기는 것은 지는 것이야. 그게 성경이 계속 말하는데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 얘기를 성경에 쓰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것만 갖고도 훌륭한 분들이에요. 근데 이것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고 썩어야 그게 열매가 되잖아. 바보더라. 그렇게 예수님 말한 거예요. 야, 열매를 맺고 싶냐? 이기고 싶냐? 죽어야 되는 거야. 라고 예수님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교회 나오는 사람 아닌 거 아시죠? 물론 교회를 안 나고 절에 나가면서 자기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거 참 믿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반대로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교회는 나오지만 생각은 완전히 성경을 안 믿어. 나 그런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에이 목사님 성경은 그저 뭐야 그러니까 교회에서나 쓰는 거지 밖에 나가면 우리는 따로 살아요. 에이 뭐 성경말을 어떻게 다 믿어요. 죽어봐야 천국 가는지 알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우리 안 불러요.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이 옳은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이 계속 말하는 건 뭐냐? 크리스찬은 어떻게 되느냐? 죽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죽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개념이었어요. 저희가 신학교를 다니면 여러 가지를 배워요. 성경 본문도 배우고 교회사도 배우고 또 뭐 문화도 배우고 다 배워요. 근데 그 배우는 중에 교회사를 배우는데 교회 역사를 배우는데 이 교회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그 중에 큰 관점 하나가 순교사예요. 교회의 굵직굵직한 역사와 인물들을 공부하는데 다 순교자를 봐요. 이 개념이 상당히 파퓰러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한국에서 지금 존재하는 분 말고 역사적으로 쭉 한국에 있었던 목사님 중에 그래도 좀 기억나는 목사님 한 분만 한번 대보세요. 누구 기억나세요? 오래된 분 중에. 네? 그래요. 참 지금 목사님이 설교를 도와주네. 난 조용기 목사님 그럼 어쩌나 해보면 그랬어요.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래. 주기철 목사님. 그래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한국에서 사랑이 많고 모든 사람에게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은 누굴까요? 손양원 목사님. 그래, 참, 뭐가 이게 장사가 주고받아야 이게. 여러분 두 분 다 공통점 뭐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대한여수교 장로회 총회 제31대 총회장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세요? 저도 몰라요. 알 필요도 없어요. 네, 알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총회장을 기억하는 종교 자체가 아니에요. 순교자를 기억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근데 참 이상한 게 과거는 그렇게 보면서 현재는 그렇게 안 봐요. 여러분 한국의 목사님 기억나는 분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이경렬 목사님은 사실 기억 안 나세요? 그럼 한국의 목사님 어떤 분 기억나세요? 딱 우리가 생각나면 뭐 오카는 목사님.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해요. 오카는 목사님의 제자 훈련이 전 세계 많은 한인들에게 영향을 줬지만 오카는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교인이 100명이었으면 어땠을까? 제 생각에는 아무도 세미나 안 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옥 목사님이 가까이 있는 분들의 얘기 들으면 굉장히 따뜻한 면도 있지만 매우 까칠한 면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눈이 썩었어요. 교회가 성공한 사람만 기억해요. 성도들도 성공적으로 큰 교회를 목회한 목사님들을 기억해요.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큰 이적을 행한 사람을 기도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높은 직위에 있는 크리스찬을 성공한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요. 돈을 많이 번 사람을 나의 모범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죽는 것의 가치가 없어졌어요. 아, 한국 기독교가 지난 40년 동안에 폭발적인 부흥을 했어요. 한국 기독교가 지난 40년 동안 폭발적인 부흥을 할 때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분들이 복음주의 4인방이라는 분들이 계셨어요. 옥하는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또 한 명 누구죠? 제가 자꾸 이렇게 세까지는 기억하는데 그 사람 기억이 잘 안 나요. 누구요? 하용조 목사님. 네. 그래요? 내가 안 했나요? 하여튼 뭐 네 분 이런 분이 있어요. 굉장히 훌륭하고 그동안 그 전 세대 기독교를 믿던 목사님들에 비해서 완전히 다른 그 세대의 리더셨어요. 저는 그분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그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대학교 다닐 때 그 목사님 설교하는 거 한번 들으면요 밤에 잊혀지질 않았어요. 근데 그 위대한 목사님들 중에 홍정길 목사님이 산호세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제가 새소망교회 목회할 때 홍정길 목사님 방문한 거예요. 물론 저를 방문한 건 아니에요. 저쪽에 샌프란시스코 있는 어떤 목사님을 방문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님이 산호세 쪽 잘 아니까 지금 홍정길 목사님이 이곳에 왔습니다. 근데 내가 식사 대접하고 싶은데 산호세는 목사님이 잘 아니까 좋은 식사할 때와 구경할 때를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내가 홍정길 목사님과 차를 타고 가다니. 그리고 홍정길 목사님 산호세 새소망교회로 오세요. 그리고 오시면 차를 제 차로 아니다. 그 목사님 차로 이제 운전을 하면서 그 세븐틴 마일 쪽으로 가고 거기 근처에서 뭐 맛있는 식당 알아봐서 식사 드릴 거예요. 근데 가는 내내 이 목사님이 이제 뭐 제가 이제 사석에 앉았으니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아 목사님 교회는 어떠세요? 뭐를 그렇게 할 거고 뭐 목사님 이런 건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의 대답이 항상 어떤 질문이든지 대답의 종결 혹은 시작 혹은 말미에 우리 교회 과거에 장관했던 암흑의 박사가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교회 교인 얘기하는데 뭐 교수님 장관님 뭐 탤런트님 뭐 무슨님 막 그냥 그런 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 41살? 아직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기 전이라 화가 났어요. 그러고 나서 말씀을 다 마치고 식사하고 올라오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홍정길 목사님이 코스타라는 운동을 시작하신 목사님 중에 하나예요. 유학생 집회. 근데 제가 허리 수술하고 바로 직후였는지 그 목사님이 제가 42살 때 아니 허리 수술하고 직후였는지 그랬는데 제가 그때 중국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중국 그래서 중국을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중국 북경의 한인회 회장이 선배님이라고 자기 담임 목사가 거기 북경에 가니까 그 선배님 우리 목사님 한번 좀 만나시고 식사 대접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북경에서 그 우리 교회 집사님의 선배님이신 한인회 회장님을 만났는데 이 한인회 회장님이 북경 21세기 교회 장로님이세요. 근데 그날 그분이 너무 바쁜 게 자기가 북경 코스타회를 참석해야 된대. 저를 만나기는 해야 될 거고 코스타회는 가야 될 거고 그러니까 목사님 뭐 특별한 스케줄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제 차를 타고 코스타를 같이 갔다 오자고.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그때 같이 간 분이 있죠, 여기. 예. 그래서 같이 갔어요. 코스타, 전 코스타도 정말 처음 가봤어요. 너무나 이 젊은이들이 북경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가 뭐냐면 코스타를 시작하는데 코스타 강사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개하는 분이, 여러분 이번 코스타 강사는 강북에서 최고로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분은 10년 동안 코스타와 함께 하셨고 코스타 강사였습니다. 박수! 그 다음에 이번 해부터는 이 북경 코스타 출신의 강사들을 불렀습니다. 이분은 북경에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 어느 교회, 어느 대학에서 교수님이고, 이분은 어느 연구소의 소장님이고, 북경의 코스타의 출신 중에 성공한 사람을 쫙 해서 강의를 듣는 거예요. 제가 앉아있다가 북경 코스타가 분명히 예수님 하고 관계가 있는 모임일 텐데,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는 모임이라면 북경에 유학을 해서 굉장히 뛰어난 분인데 분명히 어느 학교 교수로 가야 되는데 그 교수를 하는 것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어느 가난한 유치원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키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그래도 한 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졸업하고 누리려고 하는 목표보다 못 누리면서 그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돼요. 이게 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시다. 그래서 이제 그 소개만 듣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계속 자기 교회 부자만 자랑해서 심사가 편하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홍정민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하룻강아지가 법문서 온 줄 모른다고 큰 목사님께 하룻강아지 같은 제가 질문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목사님이 코스타 만드신 분 맞죠? 맞대요. 제가 북경에 코스타를 갔는데 그러면서 바바바바바바 다 얘기했어요.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아, 홍 목사님이 참 그래도 존경할 만한 분이, 목사님 나도 그게 고민이에요. 그러면서 이 코스타를 그 다음에 누구한테 맡겨야 될지, 지금은 이동원이한테 맡겨놨는데 저 친구는 무슨 기도하시죠? 그분이 면상기도? 뭐 하여튼 그런 무슨 기도, 면상기도인가 하여간 뭐 묵상기도인가 봐요. 그거 해요. 관상기도, 그래 관상기도. 관상기도를 한다고 관상만 보고 있다고 하니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누구에게 맡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하신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이제 농담하시면서. 그러면서 나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리면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교회가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가리, 비전. 근데 그 비전이 색깔 다른 성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네 분이 맨날 그 비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분이 이제 돌아가실 무렵이 되니까 더 이상 한국에 선교사를 지망 안 한대요. 청년들이. 목회자가 된 사람도 선교사를 지망 안 한대. 왜냐? 목회자가 지망이 됐는데 선교사로 가면 성공한 목회자가 안 되잖아요. 기준이 성공인데. 기준이 죽는 거면 선교사 가는 게 영광스러운데, 기준이 성공인데 선교사 가면 성공을 못 하잖아요. 기준에 못 미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가겠느냐고요. 심지어 선교사로 가서 큰 학교 짓고 큰 센터 짓고 대통령 만나서 뭐 했고 무슨 장관 만나서 뭐 했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선교사님이 가서도 성공을 지향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풋볼보다도 더 예수님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풋볼 경기는 자기 팀의 선수가 달려가는데 어깨를 부딪혀서 박아주면 그 사람도 기억하고 박수 쳐주는데, 교회는 달려가는 놈 달려가고 몸 받쳐서 쓰러지고 없어진 사람은 아무도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레이스 밸리 교회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냥 저는 애들 방문하는 김에 잠깐 들릴 것 같더니 붕회를 해달래요. 제가 몇 번 마다 했다가 붕회를 꼭 해달라고 해서 잘 됐다 씨. 꼭 이 얘기 해야 되겠다. 다 죽어야 돼. 살아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박경육 장로님이 처음 교회 이제 우리 이제 목사님 교회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모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전화로 한번 들었어요. 제가 장로님께 장로님 꼭 회개로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 그 뒤로 저한테 전해진 소식이 그날 모여서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하려고 기도했던 분들이 다 너무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퉁퉁 불 만큼 울었대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누가 옳은가라는 것이 이슈일 때는 내가 잘못인다라고 말하면 다 뒤집었어요. 그럴 때 내가 잘못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쿠션 아니에요? 저를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눈이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새로 시작한 장로님,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죽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존귀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피 위에 서 있어요. 알아요? 근데 왜 안 죽어? 왜 교회에서 자기 의견을 관철하려고 해요? 왜 교회에서 젊은 사람은 우리의 문화대로 하겠다고 하고 왜 교회에서 나이 드신 분들은 내 말 안 듣냐고 하고 왜 교회에서 리더들은 내가 리더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왜 해요? 성경 좀 읽고 성경대로 해봐요. 천당 가면 예수님 만나면 안 미안할 것 같으세요? 교인들 중에 죽어서 천당 안 가려고 그러는 것 분들 같은 분들이 있어요. 우리 어쨌든 죽으면 예수 믿으니까 천당 갈 건데 괜찮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교회가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몇 번 읽은 것도 아니고 얼만큼 교회에다가 돈과 시간을 바친 것, 그런 게 꼭 밸류가 있으면 여기 미국에도 저기 어디죠? 거기 저기 그 세븐틴 마일 끝에 가면 훌륭한 한국 절이 있어요. 거기 가면 공로를 많이 하면 쳐줘요. 그쪽 가요. 여기는 자기가 헌신한 공로 쳐주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진 것, 주님의 희생 위에 나도 그렇게 죽겠다고 따라가는, 그리고 그렇게 죽고 겸손하고 헌신되어 있는 분들이 모델로 보이고 그분의 모습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그분의 모습이 멋있는 것 같이 보이는 데가 교회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저 어렸을 때, 어렸을 때가 아니야. 우리 교회가 아니지. 새소망교회 목회할 때 그 끝무렵에 어떤 새신자가 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 새신자를 아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한국에 아주 큰 교회는 아니지만 꽤 이렇게 성남에 아주 중진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장로님들이 되게 많대요. 근데 그 제가 있었던 교단은 70세가 정년이에요. 근데 자기는 거기 장로님들 되게 많고 자기 아버지도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 마당을 쓴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누구한테도 뭐라고 안 하고 일어나서 교회 마당을 쓰는 거예요. 자긴 그러더라고. 왜 교단이 70세 정년을 만들어서 저런 분도 은퇴하게 만들지? 마당 쓰는 일인데.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문제 뭔지 아세요? 지금 죽으라 그러잖아요. 그래. 얘가 죽어야 되는데. 참, 그게 문제예요, 목사님. 딱 맞는 얘기 하네요. 예수님을 누가 따라가야 하느냐?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설교하는 당신 죽었냐? 나도 못 죽었어요. 그것이 저의 제일 큰 문제예요. 제가요, 좀 잘 해보기도 하고 또 오해도 받기도 하고 슬픔도 당하고 그랬어요. 근데요, 참 이게 자각해요. 제가 보니까 제 주특기는 죽은 듯 하는 거예요. 죽은 척 하는 거 굉장히 잘해요. 근데요, 심지어 나도 속아요, 나한테. 이제 죽었구나. 근데 뭔가 자극이 오죠? 그럼 금방 살아나요. 이야, 이게 무슨 여름 밭에 잡초 같아요. 어제 뽑았으니 이제 깨끗하지 싶은데 가보면 또 나요. 이 나의 죽음이 우리가 나의 죽음을 실천할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성공을 경험해요.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의 죽음을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알리시길 바라요. 말로 나 죽었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죽었음을 내 가족이 직감하도록 느끼도록 하세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승리해요. 보통 이런 얘기하면 여자분들은 100%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 왜냐면 여자들은 주로 당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해. 근데 내가 남자 입장에서 남자도 당해요. 몰라서 그렇지 우리도 힘들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내 아내가 예수를 믿으면 남편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진짜 이거 하고 평생 싸웠는데 교회 나가더니 야 부들부들해졌네. 내가 지옥 갈지 천당 갈지 모르지만 예수님 만나면 고맙다고 얘기해야겠다. 뭐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저게 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이때까지 살아올 때 성질이 보통이 아닌데 교회 나가더니 뭐 때문에 바뀌었나? 교회가 아니 가정이 각자가 죽으면 가정이 천국이 돼요. 지금 예수님이 이 방법 왜 가르쳐주셨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뭐죠? 예수님이 그때 천국이 온다 그랬는데 아직도 안 왔어. 예수님 성격이 느긋해. 2000년 지나도 안 왔어. 이렇게 바보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 너 자신 죽어라. 그러면 천국이 가까운다. 너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죽어 하늘에 천국을 가게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친구들 사이에서도 여러분들이 죽는 멤버가 되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터에서도 여러분들이 자아를 부인하는 자기를 죽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저는요, 그 직장 생활을 못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목회할 때는 이런 얘기를 제가 강력하게 못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사회를 모르니까, 교회에서는 분명히 이제 죽는 게 좋은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죽어야지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건 직장에서는 그렇게 죽으면 생존 못 해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 4년 해봤거든요. 4년. 근데 제가, 경력사원으로 입사를 한 거죠. 목회 경력을 쳐줘서. 제가 4년 동안에 고속 승진을 했어요. 갈 때는 프리칭 패스터로, 지금은 실장이에요. 한국 컴패션에서 제일 높은 게 대표, 그 다음 실장이에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 근데 아세요? 실장이 되면, 제가 실장이 되면 젊은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밥도 먹고 얘네들하고 정말 어울려서 뭔가 우시오시아 해보고 싶잖아요. 제가 처음에 바보같이 그렇게 했는데요, 애들이 되게 싫어해요. 밥 먹자 그러면 싫어해요. 실장님이 밥 먹자 싫어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저기 여기 직장생활 꽤나 해본 분들 한번 검사를 잘하고 있는가. 자, 이럴 때 실장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요. 그래요. 카드만 주고 잘 먹고 와. 그리고 내가 없어져 줘야 걔네가 행복해요. 그렇게 계속 내가 없어져 주잖아요. 그럼 내가 진짜 필요할 때 걔네들이 손발 벗고 도와줘요. 근데 할 때마다 일만 시켜 먹잖아요. 내가 진짜 필요할 때 아무도 안 도와줘요. 세상도 그렇더라고요. 세상도 그래.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사업도 그렇대. 사업 파트너들을 잘 사귀고 그들에게 신의를 지켜야 롱텀 사업이 가능하대요. 저는 그런 프랙티스가 우리 그레이스밸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기를 바라요. 누가 죽었는지 경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예배 주일날 마치고 집에 가서, 여보 나 오늘 괜히 욕 두 번 먹었어. 할렐루야. 여보 내가 오늘 말하려고 두 번 했는데 다 참았어. 근데 한 번은 못 참았어. 그러면 그 옆에서, 이그 못난 양반 아직도 살았구만. 다음 주에는 잘 참도록 해. 뭐 교인들은 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산호세 제가 말하는 이런 교회가 있다, 여러분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래. 근데 여러분 왜 그런 거 안 만들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죽어야 이기는 이 싸움을 우리가 싸워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죽었을 때 그렇게 많이 억울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죽으니까 또 살 길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배워왔던 그 삶의 길이 아니라 죽어야 사는 길, 죽음만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여러분.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이 영광스러워 보이고 나의 당하고 죽음이 너무나 가치 있어 보이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주여, 우리 잠시 눈을 감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모델 셋 모두가 십자가를 살아내야 한다는 데 핵심이 있어요. 나는 무엇을 목표로 갖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 나는 누구를 모델로 생각하는가? 저는 죽는 것이 승리로 보이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내 눈에도 스테반이 멋있고 스테반같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게 해 주옵소서. 나도 예수님이 멋있고 예수님처럼 죽어가는 것이 멋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이룬 무엇보다는 포기한 무엇이 자랑스럽고 내가 대접받은 무엇보다는 무시당한 무엇이 가치로운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시간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아버지.